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 사사기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6장 7장을 통해서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쭉 나누었습니다. 이제 8장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사사기 8장은 기도원 통치 아래에서 평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 미디안에 대한 승리와 구원을 주신 후에 부딪히게 될 여러 사실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이제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 결과로 번영을 하게 됩니다. 세베와 살몬과 같은 미디안 왕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분명한 자유와 그 번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만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8장을 보면 앞부분 내용을 생략하고 8장 22절 말씀부터 보겠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통치할 왕을 원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암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처럼 왕을 소유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드온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이처럼 높은 직책을 제안받을 때 참 얼마나 뭐 나름대로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을까. 어쨌건 그러한 제안을 받은 첫 번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다시 왕을 요구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들은 왕을 고집했고 계속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사사인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그를 위해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부 형태는 신정 정치가 되어야 했는데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지만 기드온을 그토록 놀라게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자기들을 다스려주기를 요망하는 참 묘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통치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손자들도 계속 다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처럼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기드온의 놀라운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기드온은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던 이 젊은 청년 기드온이 자기가 겁쟁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기드온은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그 분명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자기의 겁쟁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기드온은 자기 자신 안에는 싸움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세우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참으로 기드온은 놀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나열된 시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기드온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죠. 사실상 기드온은 사사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시브리서 11장 32절 34절을 보면 다윗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는 특별히 기도원에 대해서도 말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기도원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도원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그래 순종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또 순종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사들이 커다란 약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기도원이 연약한 겁쟁이였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미디안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기도원이 또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8장 30절로 31절을 볼까요?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참 이것은 기도원의 약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은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렸는데 모두 71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이것은 기도원의 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아니 이러한 여성 편력을 가진 사람을 왜 사용하셨어?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다고요. 기도원은 이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을 전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인정하지는 아니하셨어요. 기도원의 이러한 행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극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이상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하와만을 지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의 아담만을 지으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전체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만을 취해서 한 여인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하갈이라는 애굽 하녀를 첩으로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실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들인데 오늘날 아랍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들은 이스마엘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죄였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행동을 축복하지 않았고 기도원도 축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실제로 기도원의 행동은 왕국을 분열시켰으며 비극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원의 행위에 있어서의 오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십니다. 아마도 기도원의 친구가 기도원의 전기를 썼다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제거시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대로 말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가슴에서 그대로 표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8장 33절로 35절인데요.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배은망덕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고 있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죄송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으로 파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이제 9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사사기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는데 9장에서는 기도원의 첩의 소생인 악하고 죄악된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기도원은 첩을 얻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처벌 얻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9장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리금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아비멜렉 소년은 매우 야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가 기드온의 아들이었으므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백성들에게 가서 자기를 따르도록 부탁을 하는 거죠.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겼으므로 남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은 확실히 이 5절만 보더라도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성경 해석자들은 아비멜렉을 하나의 사사로 분류를 하는데 적어도 그가 이스라엘을 3년이나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그레이 박사는 아비멜렉의 찬탈과 형제 살해는 사사로서 합당치 않다 이렇게 썼어요. 그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이러한 통치는 다음과 같은 다니엘서 4장 17절의 말씀을 실감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봐요. 뭐라고 그랬냐면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선한 통치자가 직책에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고 말을 합니다.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권세를 잡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제사장의 그 백성들이라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백성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통치자를 갖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비멜렉이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사람을 선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이러한 원리가 아직도 진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9장 25절에서 52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에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도한 아들을 기른 기드온의 생애의 슬픈 말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아주 비천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자기 백성의 사사로 또 구원자로 이렇게 삼으셨죠. 이토록 선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내전으로 몰아간 것, 이건 얼마나 슬픈 역사인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9장을 정리하고 10장으로 넘어가서 사사기 10장의 처음은 일곱 번째 사사 돌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돌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주목할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0장 1절로 2절인데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돌라의 뜻이 뭘까요? 그는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비록 23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태어나서 죽은 날까지 기록해둘 만한 업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비석에는 다만 태어나서 죽다라고만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3절로 5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사심을 타고 성읍 사심을 다녔는데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볼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의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이 돌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우리가 아는 것도 좋겠고 또 야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야일에 대해서 보면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만 그 기록된 것은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 아들들에게 각각 어린 나귀를 사주었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야일은 그 아들들에게 멋진 자동차 대신에 나귀를 사주게 된 것이죠. 이 40명의 소년들이 나귀를 타고 길르앗에서 나아가는 광경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야일의 역사를 통해서 저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한다고 봅니다. 첫째, 목적 없는 번영. 둘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풍요. 셋째, 힘이 없는 특권 등입니다. 당시 나귀는 번영의 상징이었어요. 나귀는 사람의 재산을 나누는 물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5장 10절에 보면 신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상류 계층이나 그들 풍속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부의 상징이었고 왕들이 타는 짐승이었습니다. 당시에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어린 나귀를 평화의 짐승으로 말은 전쟁의 짐승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는 실제로 부의 상징이요 왕의 표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판 출판사에서 제아공동체 카타콤의 순교자 마셀루스의 간증서인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의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